예레미야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094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을 제가 한인동산 장로교회에 부임하면서 교회에서 개역 한글 성경 구버전을 쓰시는 거 알고 어렵게 구했습니다. 이게 벌써 절판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벌써 개역 개정판이 나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성경책을 구했는데 이게 싸기나 합니까? 서점 가면 한국의 두 배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아니 세상에 성경에 오탈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악보에는 뭐 이렇게 쉼표 하나도 빠져 있고요. 가사도 보니까 뭐가 틀린 게 있고 아, 왜 성경에 이렇게 오탈자가 많을까?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겠습니까? 성경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성경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황무오한 게 하나님 말씀이죠. 믿으시죠? 하나님 오점이 없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장 1절에서 5절 읽으시면서 어허 이상하네 이런 거 못 느끼셨나요? 시작은 분명히 누구 왕 때라고 소개가 시작이 되죠? 27장 1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어떤 성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버전을 여러 개를 봅니다. 혹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 잘 이해 안 가시면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킹 제임스 버전을 보셔도 좋고 NIV를 보셔도 좋고 NRSV를 보셔도 좋고 가장 좋은 건 뭐 원전 성경을 보셔도 좋고요. 히브리 원전 성경을 보셔도 좋고 또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셔도 좋고 현대어 성경을 보셔도 다 좋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가지 버전들을 같이 보십시오. 어떤 성경을 보시면 여호야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성경을 보시면 NIV 같은 데는 이게 누구로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여기다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숫자를 하나 써놓고 밑에다가 다른 번역, 마소라에는 시드기야라고 적혀 있으나 다른 소수의 사본에는 시드기야라고 되어 있고 대다수는 또 이게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냐면 아 이거 필사하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기계적으로 보는 게 위험하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의 분량을 읽었다, 몇 번을 읽었다 이런 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변화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 성경 중에서 오탈자가 있어서 그걸 번역 그대로 한 게 있구나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때의 주변 나라의 다섯 왕국에서 사신들이 도착한 겁니다. 지금 배경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한번 천천히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얹고 유다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왕과 모압왕과 암몬자손의 왕과 두로왕과 시돈왕에게 보내며. 아멘. 오늘 시대적 배경은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벌써 예레미야 선지자가 왕정 시대에 몇 명의 왕의 시대를 거쳐온 겁니까, 지금? 생각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또 가겠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살룸이라는 왕, 여호 아하스. 그 다음 왕이요? 여호야 김. 그 다음이요? 여호야 긴. 그 다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다섯 번째 왕이 왕이 오른 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혹시 다니엘서 4장에 나타난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광야에 쫓겨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무슨 조현병 환자처럼 이렇게 왕궁에서 쫓겨나간 장면들을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봤는데 조금 연대기가 안 맞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역사를 보면 이런 반란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대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였던 나부폴라살도 측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여전히 제국의 통치 힘이 막강하지만 그 힘과 더불어서 주변에 정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늘 살해의 위협, 반란의 위협, 역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때 요 시드기야 시대 때 역모가 일어나서 느부갓네살이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에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왕들이 다섯 개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겁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야, 요 때를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우리끼리 잘 뭉쳐서 한번 싸워보자 이런 건 모인 겁니다. 어느 나라가 모였습니까? 시드기야 왕 앞에요. 에돔왕이 모였습니다. 모압 족속이 모였습니다. 암몬 족속의 사신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시돈과 두로 사신이 온 겁니다. 앉아가지고 서로 회의하는 장면 속에 누가 불쑥 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거기에 등장하게 하셔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뭘 들고 가게 하셨습니다. 줄 그리고 뭡니까? 멍에를 가지고 멍에를 목에다 얹고 그 사신들이 와서 회의하는 장소에 예레미야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나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나는 내 큰 눈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아멘. 이게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행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사야도 그렇고요.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께서 행동 지침을 주시고 그대로 가서 뭘 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이제 행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멍에를 맺습니다. 멍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멍에 다 아시잖아요. 뭐 저는 시골에서 컸고 밭을 갈아봤습니다. 소 이제 목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멍에를 씌우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멍에를 얹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나 소나 나귀의 등에다가 나무를 얹어놓고 거기다 줄을 매달아서 저희 시골에서는 보고래라 그랬는데 쟁기죠, 쟁기. 그 쟁기를 꼽고 이제 밭을 가는 겁니다. 땅을 갈아 엎을 때 쓰는 도구 아닙니까? 그 뭐,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소나 나귀의 힘 당하지 못하니까 그거 이제 컨트롤 하려고 그걸 얹어 놓고 그 멍에를 따라 움직이고 그걸 씌워서 경거망동 못하도록 꽉 눌러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밭을 가는 거죠. 그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가 직접 메고 온 겁니다. 그 메고 와서 그 의미를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먼저 선포하게 한 말씀이 그 멍에를 메고 와서 뭘 선포하게 하세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짐승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거 지금까지 움직이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통치하신 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걸 사람에게 손에 맡기시고 그 땅을 주시고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분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앉아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기회를 삼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그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들으면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실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징치하실까? 세계를 움직이는 도구로 사용하실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절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럼 다시 5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5절을 또 읽는 겁니다.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필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안 맞을 때에 내가 볼 때에 성경적 관점이 내 안에 꽉 들어차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내 소견이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다를 때에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지금 주변의 다섯 개 나라에서 파견 나온 왕의 권한을 가지고 온 사신들 듣나요?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사람이 뭔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다 둡니다. 그거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린 그거 잘 안 합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뼈저리게 깨닫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이걸 기회로 삼을 때에 왜 그랬을까 묵상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아첨하는 말들이 더 달콤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복수라는 자들, 꿈꾸는 자들,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면서도 자기 말을 드러내고 특히 좋은 말로 현혹하는 그러한 사람들, 복수라는 자들이 왕 옆에 포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경고하십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내가 잘하는 거 누가 칭찬해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다고 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을 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았을 때 더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청년사역, 청소년사역 지금 벌써 20년째입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해 주지만 고3 때 되면 다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 보고 학원 앞에 가서 밤에 학원 열다 11시 12시 학원 끝날 때 그 학원 앞에 가서 애들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니 물어보면 엄마가 가지 말래요. 고3이라 공부해야 되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교회가 시간이 없어요. 주일날 되면 엄마가 교회 가면서 학원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애들이 공부에 빠져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학부모님이 애가 좋은 대학 갔다고, 서울에 좋은 대학 갔다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도서비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거 제가 돌려드리려고. 뭐가 감사하세요? 아니, 지금 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뭐가 있다고 감사하세요? 서울대 간 게 감사, 아, 죄송합니다.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간 게 그렇게 감사하세요? 인류대학 간 게 그렇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뭘 받으셨기에 감사하십니까? 저한테 왜 감사하십니까? 이게 감사할 제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원하시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얘가 예배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드리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제일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영원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살아냅니까? 예배입니다. 전도를 왜 하십니까?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가 평생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내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왜 합니까? 타문화권에 가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목적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받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뭔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기회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거 생각 너무 안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자기가 잘 되는 건 뭔가 형통하게 되는 것, 자기 스스로 힘으로 뭔가 해낸 건 성과를 보면서 막 좋아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 그렇게 산 겁니다.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려드린 것도 없으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달콤함에 다들 빠져드는 겁니다. 그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보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이 말씀 너무 좋네. 그러면서 뭐 성경이 새빨갛도록 형광펜을 다 칠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거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 보이시고 위대해 보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남유다 20대 마지막 왕 아닙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과 회의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휩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요 힘이 되시면 그 끝난 겁니다. 그 전쟁 끝난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맞서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만인이 모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온갖 힘을 다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NO! 내 뜻 아님 이러시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엎드려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제 평생에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셔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생각을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기회가 생기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볼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빛나볼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우매한 것이 저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결단을 늘 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밖으로는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있지만 나 자신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